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만나와 같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일어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고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만나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그 두 사람은 열두 제자와 그 외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가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열한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극적인 만남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열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정말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왜 처음부터 만나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업과 또 가족들을 모두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예수님께 걸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고요. 아마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을 것이고 허무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추종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들은 아마 상실감과 허무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분명함, 또 동족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야 하는 신세가 하루아침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새벽 이른 아침이 된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헐레벌떡 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만 무덤에 달려가서 빈무덤만 보고 돌아왔죠. 그때 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또 여인들의 소식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날 밤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에도 열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 제자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했을 때라도 그때라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돌아와서 얘기해 주었을 때 그때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6장 병행구절 그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에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내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였느냐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는 도마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진심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상황이 다 닥쳐서 믿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보지 못하더라도 손으로 만지지 못하더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들이 성도님들의 필요한 모습인 줄로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36절과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처음 제자들을 만나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상시 인사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평화를 선포하시는 축복의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모두에게는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임하면요, 불안이 사라집니다. 평화가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제 나의 평화를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제자들이 문을 꽂고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같은 유대인들한테 들킬까 봐 조용히 말하고 있었을 텐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좀 무서웠을 것도 같아요. 갑자기 꼭꼭 장사 아무도 없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을 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영으로 보이는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렇게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했다고 다른 사본에는 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려웠을 것이고요.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겠지 하는 이런 의심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를 보고 있는데 왜 의심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긴가민가 주님이신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한 걸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못 믿겠거든 지금 직접 보고 직접 나를 만져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쯤 하면 아 주님,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돌아오셨군요. 주님 부활하셨군요 하면서 감격의 포옹을 쫙 한다던가 아니면 반가움에 인사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자들은 그러질 못하죠. 우리 41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네, 이쯤 하면 읽는 저희도 답답해집니다.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고도 이렇게 못 믿는다고 하면서 답답해하는 우리 자신도 사실은 믿음이 없고 삼자가 볼 때는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믿음을 위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늘 먹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받고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는 그 예수님의 구운 생선을 먹는 그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다. 그분이 맞다. 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긴가민가 했다면 예수님의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는 아마 과거에 그들과 함께했던 모습에 예수님을 보며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만지게 하셨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구운 생선을 드시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구운 생선을 드시는 예수님은 지난 시간 동안 제자들이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럽게 변하여 이전의 모습과 달라졌지만 구운 생선을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질 때,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그것을 기억하며 떠올리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살아오면서 주님이 해주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를 뽑자면 저에게는 쌀이 그중 하나입니다. 정말 힘든 와중에서도 저희 집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건 쌀입니다. 저는 제 돈을 주고 쌀을 구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것은 정말 몇 년이 흘러서 쌀을 돈 주고 산 적이 없네. 몇 년이 흘러서 깨달았습니다. 누구한테 쌀이 없다고, 쌀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쌀이 떨어질 때쯤 되면 누군가가 쌀을 선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계속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와서 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뭐 때로는 어떤 사람이 떨어질 때쯤에서 누군가는 선물로 정말 많은 선물이 있을 텐데 다른 선물도 할 게 참 많은데 왜 하필 쌀을 생각하면서 쌀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쌀을 많이 받아서 너무나 많다. 그 중에 얼마를 주고 싶다면서 두 개인데 잘 안 먹는다고 한 개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거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와 또 각자의 다른 사정을 통해서 저희 집에는 쌀이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참 희한하다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사인으로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쌀이 거의 떨어져 가는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쯤 떨어질 때쯤 되면 항상 쌀이 선물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제 재정이 되니까 이제 사 먹으라고 하셨나 하고 샀죠. 바로 사서 쌀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누군가가 쌀을 10kg짜리 두 개를 또 들고 오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주고 싶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는 쌀이 완전히 탈탈 털려서 없어질 때까지 사질 않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쌀을 제 돈으로 구입한 적이 없는 이런 기적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나눠준 적은 있어도 쌀이 떨어져서 산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나 날 돌보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저는 여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여러 날들을 기억하지만 그 중에 확실한 쌀을 기억합니다. 저에게 구운 생선은 바로 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구운 생선과 같은 주님이 함께 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끌어올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그분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운 생선과 함께 또 다른 믿음을 끌어올리는 확실한 방법을 떠올려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실 때 이미 말씀하신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이 성경은요 보화가 숨겨 있는 밭과 같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말한들 직접 그 보배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국 말씀 읽으라는 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면서 동시에 가장 잘 안 읽혀지는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제 귀에 또렷이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동시에 떠오른 생각이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미 성경에 다 적어 놓았는데 뭘 그렇게 귀에 들려달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에 다 적혀있다고, 말씀에 적혀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나가요? 어쩌면 오늘의 예수님처럼 이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